오늘은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본문을 정확하게 또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 주어진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0절 본문 중에서 다섯 번이나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게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시면 자랑 한번 나오죠. 5절에 자랑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한번 나오고 또 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장인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바울 사도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리 자랑하고 싶었기에 이런 자랑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섯 명의 프랑스 작가가 쓴 희곡집 다섯 손가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다섯 손가락이 서로서로 자기 자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본능을 꼬집고 있는데 사이좋게 이 다섯 손가락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엄지손가락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엄지니까 최고야, 맞지? 라고 자랑합니다. 그때 두 번째 손가락이 발끈합니다. 얘들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높은 곳을 가리킬 때 내가 사용되잖아 라고 자랑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제일 키 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또 자랑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값비싼 반지 어느 손가락이 끼지? 나야 나 라고 자랑합니다. 막내 새끼 손가락이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어떻게 하지? 나 없으면 약속도 못해. 그리고 귀가 가려우면 뭘로 끌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 다섯 손가락이 서로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손바닥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없으면 너희들 어디부터 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손가락은 뒤로 구부러지지 않고 손바닥을 향해서 앞으로만 구부러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다섯 손가락 이야기,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인데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자랑하기 좋아하는 본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카카오 스토리에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페이스북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블로그에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라고 자랑합니다. 싸이월드에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트위터에는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죠? 최고의 것, 큰 것, 위대한 업적, 장점,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것보다 자기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포장을 잘해서 과장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9절 보시니까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상과 어긋납니다. 보통 인간은 자신의 잘난 것, 자신의 강점, 내가 가진 많은 것들,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에게 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것들 외에는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실수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의해야 할, 자랑해야 할, 자랑하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 11장 18절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로 자랑하겠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육신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육신입니다. 육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들을 자꾸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이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열한 제자 중에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사도들은 바나바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초대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신실한 검증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죠?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좀 독특하고 특별하니까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도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면서 저 사람은 가짜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냐면 자신들의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로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육신을 자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통파 히브리인이면 종교 지도자들만 구사했던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말하는 정통파 히브리인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야. 우리를 신뢰해야 돼. 우리를 믿어. 라고 자신의 육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반박합니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따지면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 하지만 나는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적용해보자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혈통과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참된 교사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런 자랑을 하죠. 학벌 자랑, 직업 자랑, 배경 자랑, 외모 자랑, 자동차 배기량 자랑, 지평수자랑 집안자랑 친척자랑 합격자랑 키 크다고 자랑 예쁘고 잘생겼다고 자랑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 토익 점수 자랑 토플 점수 자랑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자랑의 제목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못 될 뿐만 아니라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덕목 바로 육신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23절입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알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극심한 고난도 감내했고 헌신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참된 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반박합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의 목록들을 계속해서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그리고 28절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랑할 거면 진작에 자랑했다. 하지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이 수고와 헌신, 고난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조차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자랑의 제목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잘 참아내는 귀한 사역의 수고들 네. 감사하지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를 제3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지만 그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왔다.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직접 듣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14년 동안 말하지 않다가 겨우겨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신비한 체험, 놀라운 은사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자, 나의 손에서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진짜 교사지, 맞지? 나를 믿어, 저 바울은 가짜야 라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참된 교사,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이 진짜 참된 사도의 증거라면 그 체험을 한 즉시 바로 얘기했을 텐데 14년 동안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하자면 우리 역시 놀라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신비한 영적 은사와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에 놀라운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자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나의 사도 된 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5절,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 내가 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나의 자랑거리는 못 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바울의 약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7절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7절에 소개된 이 가시가,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한 두통 혹은 중이염 혹은 눈병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하고,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간질이 맞았다면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발작을 할 때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 잘 드러났듯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이들에게 안수하고 막 고쳐주는데 자신에게 이 발작 증세가 나타나서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 힘든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7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까지,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사역도 이것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제발 좀 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바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라고. 아니, 응답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응답이요? 노라고.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안 돼라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예스의 응답이 아니라 노의 응답이 더 큰 복일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이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텔레이오는 완성 단계를, 완벽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이 있어요. 없애버리고 싶은 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대요. 완벽해진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완벽해집니까? 내 약점이 드러날 때, 나의 단점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점, 이 단점, 이 연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지만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처절하게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도됨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자랑하는 존재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함을 자랑하고 큰 것을 자랑하고 잘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력과 배경과 육신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귀한 간증을 자랑하고 업적들을 자랑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 그것은 아직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약함과 단점과 육체의 가시들을 자랑하고,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 대표적인 예가 11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쪽에 보시면요, 11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로마 시대 군대에서 최고의 군사적 영예는 공성전에서 가장 먼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한 장교에게 주어집니다. 성벽을 쌓아놓고 적국이 대치를 하는데 용맹한 장군이 막 달려가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적들을 쓰러뜨리고 성문을 열고 전초기지를 훼파하는 사람,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로마 군대 장군, 승리를 안긴 로마 군대 장군에게 빛나는 면류관이 수여됩니다. 개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제국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의 군사적 관습을 의도적으로 패러디합니다. 어떻게 자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저요,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성벽을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성벽을 타고 쭈루룩 도망 나온 사람이라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의기양양하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목숨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지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연약한 존재가 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주님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자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의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 에피스케노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문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뚝딱뚝딱뚝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노예였죠. 부역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아프리카 인근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핑크스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할 곳 성막을 지어라 했는데 그냥 텐트예요. 비교가 됩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요. 크기나 규모나 재질이나 상대를 못합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덮인 곳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막을 자신의 모습에 대입합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늘 사도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부족해 보여도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만 하면 존귀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앞으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더 자랑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그때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고 내가 그때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단점과 부족함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집안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한계들을 오히려 가슴에 부둥켜 안고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건물이 부족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까? 부와 권력과 정치력과 힘이 모자라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탁월한 인재들이 없어서 비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했고 힘을 내세웠고 능력을 자랑했고 업적을 자랑했고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귀한 수고조차도 자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는데 그것을 자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을 지금도 계속 부여잡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상의 조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돈이 좀 없어도 좀 누추해도 정치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한없이 나약해 보여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의 한계를 놓고 우리 막막한 진로를 주님 앞에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더 간절히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나약해 보였던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두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어느 교회보다 네 교회가 가장 부요한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다. 네 능력이 너무너무 작고 스펙도 없고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자랑할 것 전혀 없었지만 약함을 자랑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쳤음을 기억합시다. 제가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의 요청으로 대학생들을 한 일주일 정도 말씀으로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때는 그 선교단체, 그 지부가 정말 수백 명을 자랑하는 많은 학생들이 모이던 단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한 100여 명 정도, 거의 뭐 한 30% 정도로 줄어든, 지금 캠퍼스 현장이 다들 열악합니다. 너무너무 이 대학생들이 다 교회도 떠나가고 또 믿는 청소년들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선교단체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너무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수고하시는 간사님들 격려를 하고, 간사님 요즘 많이 너무 어렵죠? 힘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말 염려를 해서 걱정이 돼서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대학생들을 섬기는 간사님들이, 현장에서 뛰는 간사님들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쭤봤더니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가 바닥을 쳤다고 말합니다. 예전의 영광이 거의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못 보던, 예전에 거품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스펙과 양과 힘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자랑할 수조차도 없게 되었지만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더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도 재정비하고 정말 더욱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집중하고 잘 케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 많이 모였던 시절을 저희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비록 작은 모임이 되었지만 너무 컸기 때문에, 착시현상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믿음의 본질, 영혼의 소중함을 이제 부여잡고 바닥치고 다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더 이상 우리는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붙잡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절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진로에, 그리고 몸된 한국교회 공동체에 아픔과 연약함과 단점과 부족함과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약함을 숨기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시간 기도하시면서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